할렐루야. 벌써 주말로 접어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기억하셨다가 꼭 기도의 자리에 또 마음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사실 본문은 15절까지 잡혀 있는데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분열 또는 분쟁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분쟁의 현장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 속에도 사실은 그런 반어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뜻 정도가 됩니다. 너희들이 형제들 아니냐? 또는 가족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니냐? 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이 정도 어감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 알든 모를든 표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종류의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또눈 감으면 뭐가 이렇게 탁뭐 예지가 되고 뭐 그런 어떤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어떤 영적인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그런 종류의 교인들을 두고 한 표현이 아니고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그 원문을 보면 그냥 성숙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앞서 그 강의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틀렸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곤 했다고요? 어리다, 어리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숙함의 반대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의 바울의 의도는 굉장히 아주 묘한 느낌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건 흉일까요? 흉이 아닐까요? 그건 흉이 아니에요. 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 겨우 눈 떠서 형체 겨우 분간하는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건 흉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건 흉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흉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써서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기억나시죠?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그건 흉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복음을 받은 지가 사실 꽤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얘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 1절 하반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말은 당시 모든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화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수사학자들 또는 선생들, 교사들, 그 순회 교사들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아주 화려한 언변과 능수능란한 화법을 통해서 또 수사학의 기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특별히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해야 수준 있다는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낮추고 낮추어서 그거를 마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듯이 그렇게 인카네이션에 가까운 교육 방법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직 어리니까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설립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당시 무슨 순회 교사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막 정말 무슨 화려한 표현, 뭐 높은 기교 이런 뭐 깊은 어떤 철학 이런 표현들을 일제 내려놓고 마치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도록 쉽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셨듯이 바울도 얼마나 큰 학자입니까? 그가 무슨 모르는 표현이 있겠어요? 모르는 지식이 있겠어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 산하의 학자 정도면. 그런데 그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주로 먹이고. 그러니까 한창 수준을 낮추어서 너희들을 처음에 복음을 접목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밥으로 안 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밥이라는 표현이 없겠죠. 밥은 누구에게나 밥입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나 밥이지. 원래 그 원문에는 meat, 고기, 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고기는 헬라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 어떤 음식으로 꽉 들어와 있는가 하면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대명사적 표현이 고기,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 고기예요. 밥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주식이 밥이니까 어른들 먹는 음식이 밥이니까 번역을 그렇게 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매우 서글프죠.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 이게 칭찬일까요? 야단일까요? 그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니, 처음에야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들으니까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처럼 저주로 먹였지 않느냐. 내가 언제 딱딱한 어른들 음식인 고기로 너희들을 먹이듯이 복음을 그렇게 전한 적이 있느냐. 근데 지금도 저주를 줘야 된다면 이건 심각하지 않느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이것이 오늘 이제 벌써 130년을 넘어가는 한국교회 성숙도와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도 했다는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삼일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바울이 드러내죠. 이제 왜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어리다고 진단을 하는지 아느냐. 바울은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내가 처음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젖을 먹이듯이 먹였는데 지금도 젖을 먹여야 되는 입장에 너희가 던져져 있다면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간 거예요. 왜 어린지 아느냐? 내가 왜 어리다고 너희들에게 말하는지 아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다고 말한 겁니까? 보니까 너희들에게 아직 분쟁이 있다. 근데 그 분쟁이 무슨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고 무슨 분쟁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세몰이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구나. 어찌 그리스도께서 몸을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분쟁과 또 시기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 여기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지적은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젖을 달라고 먹고 있고 그 증거로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다면 이건 상당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이 주제를 이렇게 이제 끌고 넘어갑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무엇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니라. 이제 자기들은 사역자에 불과하다. 왜? 지금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를 몇 사람 중심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오늘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화려한 수사력을 가진 아볼로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지다 못해서 여기에 별로 상관도 없는 개바파까지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의도도 아닌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져서 교회가 지금 네 등분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지도자 그룹을 뭉뚱거려서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린 사역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사역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러러 보일 수 있는 무슨 지도자 그룹 정도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도자 그룹인 것은 맞는데 바울이 적어도 여기서 사역자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자신의 그룹들을 낮춰서 부른 겁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이 사역자라는 말은 이런 표현을 써서 디아코노이. 이 디아코노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집사라는 뜻이에요. 사역자가 집사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어의를 풀어 설명을 하자면 식탁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집사라는 개념이 직분이 만들어지잖아요. 바울이 교인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누구파, 누구를 추종하고 그렇게 분쟁이 벌어진 현장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우리는 너희들을 돕기 위한, 당신들을 돕기 위한 그 식탁 옆에 서빙하는 그냥 디아코노이,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한 군데 사용을 했죠. 오늘 본문 안에서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 모든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래,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더 깊은 그 사역의 원리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탁월하고 또 열심히 출중하고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전체 부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스피치나 그 모든 수고마저도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그 주체가 종속되어 있을 뿐이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지 우리 게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결과가 좋다 보면 아니라고요. 그마저도 절대 주체자이신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그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주셨고 누가 일하도록 감당토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감당토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오늘 결론인데, 거기 사역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우리 9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여기 사역자라는 개념에서 누구의 동역자로 표현을 달리했죠?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표현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한데 정확한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를 자꾸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문맥에서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앞서 문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디아코노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식탁에 밥 먹는데 그 옆에서 밥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도록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볼로나 바울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가 어떤 관계로 또한 새롭게 설정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동역자들이에요. 여기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굳이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고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섬기도록 시킨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라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권위적이나 레벨의 차원의 그런 동역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일하는 자들끼리 마음이 모두어지지 않고 뜻이 갈라지고 분열과 분쟁과 시기가 다툼이 일어난다면 일단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저쪽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그게 옳은 일이 되겠으며 그 일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한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같은 목표, 그리고 같은 뜻,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이에요. 이것은 사실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론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삼일교회가 또 더 중차대한 시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 모두가 교역자이든 장로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며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역해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시기나 다툼이나 분열의 요인이 있다면 모든 그러한 어리석음과 육신에 속한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주님의 지적 앞에 우리 모두가 깊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모든 리더 그룹과 성도들이 동역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명하신 그 분부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낸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각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새날을 시작케 하셨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 순종하기